아멘, 아멘. 잘하셨습니다. 6학년 5반이 저 정도면 잘한 거 아니에요? 잘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서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나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위기 가운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3절입니다. 이번 주일과 다음 주일 이 동일한 제목으로 오늘은 야고보서 1장 13절을 다루고 다음 시간에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다루고 다음 주에는 새로운 시리즈 빌립보서를 강해합니다. 자, 오늘 한 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욕심과 미혹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단어에 대한 정의를 제대로 내려놓으면 혼란이 없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여기 나오는 시험이라는 단어입니다. 시험이라는 단어, 시험하다라는 단어, 시험하는 자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는 문맥에 따라서 의미가 부정적으로도 쓰이고 긍정적으로도 써요. 그래서 문맥 가운데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를 알고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13절, 사람이 시험 받을 때, 이것은 좋은 의미의 시험일까? 아니면은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의 시험일까? 판단을 해야 그 다음의 내용이 이해가 됩니다. 첫 번째 시험하다라는 이 단어는 테스트하여 뭔가를 검증하다, 시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부정적인 의미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유혹하다. 동일한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진단 말입니까? 예, 이 동사가 그래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그러면은 어떤 의미로 지금 야고보는 말씀을 했을까? 먼저 긍정적인 의미로 신약 성경에 쓰인 경우를 보니까 고린도후서 13장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긍정적인 의미예요. 제대로 믿고 있는지 테스트해보라, 검증해보라. 아주 건설적이에요. 이거는 해야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이어 사건이 나오는데 그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때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님께서 설마 유혹해서 죄로 이끄실까? 아하, 이거는 빌립의 믿음 상태를 드러내기 위한 테스트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 반면에 이 시험이 바리새인들이 주님을 향해서 이 동사가 쓰여질 때는 그들이 미움 가운데 예수님의 몰락을 염두에 두고 한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15절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미리 그들의 의도가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려서 덫을 놓아서 그를 몰락하게 만들까? 17절. 그래서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질문이 별로 뭐 큰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로마 제국의 다스림 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건 아주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세금 바치는 문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에 로마 제국의 관리들이 들어와서 통치하고 있고 이 땅에서 나는 소산물의 세금에 대해서 세금 징수원을 두어서 이것을 뽑아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그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믿는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저 사람들에게? 이것은 입장에 따라서 서로의 의견이 다른 아주 민감한 사안이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로마 황제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다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면 로마 정부 편에선 이스라엘 민족의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세금을 바치지 말라라고 대답을 하면 로마 정부를 반역하는, 다시 말해서 그 당시에 정권을 잡고 있던 헤롯파 유대인들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는, 이 질문을 지금 누가 했어요? 바리새인들이. 바리새인들과 헤롯파 사람들이 서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데 교묘하게 무슨 대답을 하든지 예수님이 손해보도록, 예수님이 걸리도록, 덫에 걸려서 곤란하게 만들기 위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시험하다 동사가 어떻게 쓰였어요?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13절은 긍정적인 의미로 쓰였을까? 아니면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쓰인 그런 동사일까?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1번, 2번이요. 예, 그렇습니다. 유혹하여 넘어지게 할 목적으로 죄의 유혹 가운데 직면했을 때, 아,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덫을 놓아서 이끄시고 계시다 절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뜻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인 죄로 말미암아서 거듭 그 죄의 세력에 굴복하고 승리의 삶 대신에 패배하고 정죄감 가운데 하나님께 미안하고 또다시 거듭 그 죄를 짓고 하는 사이클이 오래 반복되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이러한 트랩으로 가두었다라고 하는 이상 결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을 보니까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어떤 엄마가 쓴 글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첫째가 4살쯤 되었을 때의 일이다.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레고를 우연히 접한 후로 아이는 그 장난감에 푹 빠졌다. 우리는 큰맘 먹고 소방본부 세트를 사주었고 아이는 신이 났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아빠와 장장 2시간에 걸쳐 소방차 한 대를 만들었다. 조망만한 손으로 자기 손마디보다 작은 부품들을 요리조리 연결하느라 땀으로 범벅이 되었지만 아들은 조립을 마치고 환호성을 질렀다. 그때 나는 하필 거실이 아닌 안방에 있었다. 남편은 엄마에게도 자랑해야지 하고 아들을 부추겼고 아들은 작품을 들고 종종거리는 발걸음으로 달려오다가 그만 안방 입구에서 그것을 툭 하고 놓치고 말았다. 묵직한 소리와 함께 깨알 같은 레고 부품들이 침대 미치며 옷장 아래로 산산이 흩어졌다. 순간 정적이 흘렀고 잠시 후 아들은 으앙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내게 소리쳤다. 엄마 미워, 다 엄마 때문이야. 이게 우리의 모습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정직하게 나의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거나 말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보통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탓하다가 끝내 찾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탓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탓합니다. 어떤 여인이 있었습니다. 힘든 결혼 생활을 하다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이분이 구원의 기쁨을 경험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남편이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서 신앙의 갈등이 깊어졌어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고 있던 중에 누군가가 옆에서 상담을 받아봐라 해서 전문 상담가를 찾아가게 되었어요. 가기 전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합당한 상담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남자 상담가를 만났는데 아주 인상이 좋았습니다. 몇 주 동안 정기적으로 상담을 하면서 서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요. 그리고 상담자와 육체 관계를 갖습니다. 이 결과 삶이 더 엉망이 되고 이 불에게 하나님을 향한 선불이 감정이 크게 자라면서 나중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분노합니다. 참 이렇게 말하는 그 메커니즘을 잠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이 남자 상담자에게로 인도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다. 자, 오늘 이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께 책임을 증가하는 이 모습은 아담의 죄 이후입니다. 하나님을 탓하는 최초의 사람 누굴까요? 성경에, 성경적으로 아담이에요. 그 모습이 바로 창세기 3장 1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창세기 3장 묵상하면서 이렇게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를 향해서 나의 뼈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다시 말해서 너무 매력적인 상대, 좋은 동반자, 사랑스러운 존재.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가 죄가 들어와서 서로를 보게 되었을 때, 저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부부 싸움을 했을 거라고 상상을 해요. 큰 말다툼. 즉 개인의 추측인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는 게 창세기 3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아담에게 죄를 짓고 난 다음 처음으로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향해서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아담은 12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이 고백을 하나님께 하기 전에 아담하고 하와는 부부싸움 크게 했습니다. 이미 블레임 게임 탓을 하는 그것이요 진행되고 있었고, 너무 매력적으로 아름답게 보았던 그 배우자 상대방이 지금은 이 지경을 만들어낸 원인이라고, 왜 그것을 먹었느냐, 왜 그때 말리지 않았느냐, 내가 그 근처 갔을 때 왜 그것을 제지하지 않았느냐, 왜 당신을 따라 먹었느냐, 하여튼 여러 가지 사랑의 대화가 아니라 서로를 블레임하는, 비난하는, 원망하는, 탓하는 그러한 대화가 이어졌을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아내와 남편 간의 그러한 긴장이 아니라 보세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하나님이 그 여자 저에게 안겨주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없었죠, 이 말이에요. 죄가 만들어내는 무서운 국면입니다. 13절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죄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누군가에 떠넘기는 것, 인류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요. 자신의 불행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가족과 친구 내 주변 이것이 발전하면은 하나님께로 귀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에 두 절을 건너뛰고 난 다음에 16절, 17절 보십시오. 뭐라고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하나님이 이러한 악과 불행의 원인이다. 하와라는 여자를 나에게 안겨주시고 이러한 재난이 닥치도록 섭리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이 좋지 못한 고통이 있게 된 것 하나님 때문이다. 17절은 속지 말라. 너 생각 잘못되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온다. 지금 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 힘들 때 하나님을 비난하고 원망할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렇게 취급하시는가?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데도 하나님을 비난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궁핍한 재정 상태가 계속 지속이 돼요. 그런데 기도해도 나아지지가 않아요. 이 상태가 오래 반복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도록 계획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1차적으로 들어옵니다. 분명하게 이 생각이 방문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궁핍하게 된 재정, 힘든 상태를 만든 것은요, 대충 생각한데 일반적으로 보기에 여섯 가지 중에 들어가요. 가난과 궁핍의 원인은 여러 가지지만 첫 번째는 성급하게 보정 쓴 결과, 두 번째는 계획성이 없는 재정 관리, 돈이 있을 때 계획성이 없게 관리를 했기 때문에, 세 번째는 지금 돈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분별한 소비, 돈이 없으면은 옛날에 소비하던 것을 확 줄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가난하게 태어났는데도 옛날을 생각하면서 계속 그 수준을 맞추어 가려고 하는 것이 가난의 지속의 원인이에요. 네 번째, 자신의 불성실과 게으름. 다섯 번째는 투기적인 주식 투자. 만회해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다시 만회해보려고 투기적인 데 다시 투자해봅니다. 여섯 번째는 다단계에 미혹되는 것. 대충 한 여섯 가지가 내가 궁핍한 재정이 지속되는 이유예요. 여기에 뭐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이유가 있겠지만 대충 7, 80%의 원인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섭리하신 것이 아닐까. 그래서 13절에 사람이 시험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그리고 이유를 두 개 밝힙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에게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두 가지입니다. 왜 그런 고백 생각을 꿈에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거룩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2번부터 보겠습니다.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앙의 테스트 의미의 시험을 하셨어요. 신명기 8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인도할 때 시험하셨어요. 그 신명기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시험하신 것을 주를 의뢰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려고 그들의 몰락이 아니라 그런 의미에서 지금 13절에 있는 하나님은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 말은 파멸로 인도하는 죄로 인도하는 그 유혹을 앞에 던져놓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이삭을 번제 드리라고 아브라함을 시험하십니다. 시험이란 단어가 등장해요. 이유는요, 주를 경외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욥기 1, 2장에도 대적자가 욥을 흔들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세요. 왜? 부유한 욥, 형통한 욥의 마음 내면의 진면목을 밝힐 목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적인 지혜 가운데 그것을 허용하세요. 이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예요. 악한 것으로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하나님은 아니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오늘 어찌 보면은 그 설교 메시지에 주를 차지하는 부분이 이 구절과 관련된 결론입니다.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구절 가지고 혹시 실험해 보신 분이 있나요?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어떤 뜻일까? 하나님이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이 의미를 이렇게 밝혀서 묘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악이 매력적으로 보여서 넘어지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당연한 것을 지금 제가 묘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 가운데 하나님의 눈에 악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악이 순간적인 판단으로 매력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넘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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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넘어집니다. 다시 볼까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아니하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악한 것이 그분의 눈에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때문에 어떤 악도 매력적으로 하나님께 다가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다양한 방식으로 생각해보고 이제 설교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는 위대한 타이틀을 부여하신 그 존재가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다윗에게 붙여준 별명이에요. 내 마음의 합한 자. 그러나 이 다윗에게, 이런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다윗에게 지우고 싶은 과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 사람이 왜 이런 거대한 실수를 저질렀을까? 빛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사람, 그가 빛 가운데 있지 아니했을 때 순간적으로 악한 것이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분은 악이 빛 가운데서 보기 때문에 악으로 보여요.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빛이신 그분의 자녀, 빛이신 주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빛으로 모습을 드러냈다가 때로는 육체 소욕이 훨씬 많이 지배하도록 허용하여서 어둠이었다가 그럽니다. 빛의 아들인 저와 여러분이 빛 가운데서 판단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거 악이네? 저거 선택하면 안 되네? 고통으로 나를 인도하네? 라고 보이기도 했다가 내 눈이 어두워져서 영적 침체가 와서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 사람과 별로 다르지 않은 영적 상태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추구하는 욕심, 세상이 이끄는 그 충동이 동일하게 나에게 다가와서 악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고통으로 인도할 무언가가 순간적으로 크게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절에 보면은 이 다윗이 범죄했던 그 현장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그늘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남의 여자예요. 남의 아내예요. 자기 군대를 구성하고 있는 충직한 지휘관의 엄연한 합법적인 아내예요. 그 여자의 벌거벗은 몸이 그를 취하는 것이 악임에도 불구하고 순간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의 본능을 크게 충동시켰고 그것이 이로 말미암아서 내가 내리는 선택으로 말미암아 이 행동으로 말미암아 결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고통이 악이 산출될지를 생각하지 못한 가운데 덥석 매력적으로 보이는 악을 내가 취합니다. 그가 빛 가운데서 행하지 아니했을 때 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빛이심에도 불구하고 시편 27편 1절 누구의 시죠? 다윗의 시입니다. 시편 27편 1절 그는 이 다윗은 그가 섬기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는 빛 대신에 악이 매력적으로 보이는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그가 내린 충동적인 결정으로 말미암아서 지속적인 두려움 가운데 있어야 됐으며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해야 됐으며 충직한 자기의 부하 한 사람을 죽여야 했으며 자기가 내린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태어날 아기가 죽을 것이며 장자 암논이 자기의 딸 다말을 암논도 자기 아들이고 다말도 엄마는 다르지만 딸이에요. 그것을 강간하는 것을 보아야 했으며 이 일로 말미암아 나단 선지자는 분명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성취되는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다윗의 후궁 10명을 백주의 옥상에 장막을 쳐놓고 강간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고통, 이 악을 악으로 볼 수만 있었다면 그 선택을 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제가 이것입니다. 악이 악으로 고통으로 인도할 무언가가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충동적으로 그것을 덥석 물도록 부추기고 또 부추깁니다. 이것이 우리가 둘러싸인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정신이고 세상 환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깨어 있어야 하는가? 빛 대신 주님께 주의 빛으로 나의 삶을 밝혀주십시오. 내가 악을 악으로 볼 수 있도록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죠. 자, 저는 옛날에 담배를 많이 피웠더랬어요. 그래서 끊는 것이 참 힘들었는데 어쨌든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 따라 그 입장에 따라 그가 경험한 것에 따라 지금 담배 피우는 것에 대한 인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담배 금연을 결심한 지 3일이 됐어요. 그랬을 때 누군가가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담배를 물고 있어요. 그때 그 사람에게는 불 붙이는 모습이 아, 나도 피우고 싶다. 매력적이에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 이 사람은 담배를 피우다가 이 담배 때문에 폐암 초기 판정을 받고 극적으로 담배를 멀리한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 사람이 우연히 버스 정류장에서 같이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 사람이 담배를 꺼내들었어요. 이 사람은 그가 가진 인생의 경험이라는 빛 가운데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것이 위험하고 역겹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피하든지 아니면 꺼주시겠어요? 여기 금연구역입니다 라고 말했을지도 모릅니다. 악이 악으로 보이는 것, 그 사람 개인적인 차원에서 경험이라는 빛 가운데 보았기 때문에 아 이거 안 좋구나. 한국에 가끔 일어나는 일인데 작전 세력에 의한 다단계 사기 있잖아요. 궁극적으로는 이 작전 세력이 개입했다는 것은 가입자들의 돈을 먹는 거예요. 가입자들에게 이익을 주고 배당을 주고 복지를 크게 증진하고 생각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어떻게 했든지 울어내는 거예요, 돈을. 그러니까 악한 거예요. 근데 이 악한 것이 왜 악하게 보이지 않을까요? 작전 세력들이 매력적으로 보이도록 판을 짰기 때문에 그래요. 혹시 조희팔이라는 사람 이름을 아십니까?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 사건 주범인데 이 사람이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일단 죽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은 그의 죽음을 믿지 않습니다. 피해 규모가 4조 원. 그러니까 뉴질랜드 달러로 하면은 5 빌리언에 해당되는 아주 큰 돈이에요. 여기에 사기당한 사람이 5만 명. 이 사건으로 인해서 자살한 사람이 30여 명. 당시 사건을 묘사한 어떤 기사에 보니까 이 사건의 성격을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한두 줄로 표현했습니다. 은행 예금 이자율이 2%가 안 되는 세상인데 안정적으로 연 35%의 수익을 보장해 준다니까 사람들이 환장한 것이다. 그리고 이 소문은 퍼지고 퍼져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집어넣기 시작했다. 자신을 고통으로 몰아넣을 악이 매력적으로 보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해요. 결정을 내려요. 누군가를 만나요. 그리고 나의 비전을 설정합니다. 이것을 이루달라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악이 악으로 보여야 되고 빛 가운데 그 실체를 파악하지 못한 가운데 내가 세상 정신으로 충만하여 이것을 추구할 때 또 동일한 영적인 실패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밤중에 제 방문 입구에 요즘 저 이번 여름이 너무 더워서 선풍기를 문 입구에 두고 잤습니다. 밤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크게 걸려서 아주 제 아내는 그때 일어나지는 않았는데 혼자서 하여튼 베라벨 궁시렁거리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 낮이었다면 그런 일이 결코 없었을 거예요. 아무리 선풍기를 문 입구에 놔뒀다 할지라도 대낮인데요. 당연히 그 피해가지요. 가끔 우리가 호러 영화를 보면서 그 주인공이 어떤 다가오는 남자에게 호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친절에 의해서 이렇게 혹해지는 그런 장면 보죠. 근데 그때 음악이 바뀌면서 그 친절을 한 말을 건네는 그 사람의 본색을 드러내는 뭔가 몇 가지 장면을 보여주면서 이상하게 엄사하는 분위기를 끌어가요. 알고 보니까 연쇄살인마였다 이런 거예요. 빛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우리의 선택을 요한일서 아까 읽었던 내용의 이런 구절이 있었죠.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우리는 빛의 자녀인데 어둠이 들락날락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 지속적으로 노출되어야 하는가? 왜 우리가 주의 영으로 충만해야 하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신 가치 가운데 우리 인생을 꾸려나가야 되는가? 왜냐하면 진실의 빛 가운데 나를 둘러싸고 있는 이 환경을 보지 아니하면 잘못 판단하는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아마 이 청년은 그리스도인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나는 오랫동안 내게 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늘 부모에게 분노했다. 그래서 나는 내 삶을 무책임하게 살아도 되는 변명으로 부모 탓을 했다. 어떤 청년이 분노했고 그것이 부모의 이혼인지 아니면 부모가 한 그런 잔소리인지 그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쨌든 그가 자기 무책임하게 사는 어떤 행동의 근거 탓으로 부모라고 설정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 대해서 분노합니다. 자, 이것이 빛 가운데서 내린 생각일까 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실의 빛 가운데서 보았을 때 자기가 무책임하게 사는 것에 대한 원인을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일정 부분 어떤 것을 기여했을 수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나의 선택이고 궁극적으로는 내가 보는 관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을 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편 27편 1절 외웠잖아요. 일곱 개의 그 성경 구절 가운데 들어가 있는데, 저는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뭐라고 그럴까요? 성경 말씀을 내 마음에 세우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을 근거해서 내 삶의 정황에 맞게 기도로 발전시켜 주셨으면 하는 부탁입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27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아까 언급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 주께서 나의 빛이십니다. 나의 빛이 되셔서 악이 악으로 보이게 해주세요. 무엇을 근거해서 여러분은 중요한 만남을, 진짜 중요한 만남을, 결혼 대상자 같은 그것을 결정 내리십니까? 좀 더 하나님의 빛 가운데 보게 되었을 때 혹시 내 욕심이 여기에 연루가 되어 있나? 지금 내가 아주 캄캄한 어둠은 아니지만 새벽에 어스름한 것 같은 그 정도의 어둠 가운데서 상 파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관,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성공관에 따라서 내가 지금 이 사람을 보고 만남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시편 27편 1절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했어요. 주님 빛 가운데 거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제한된 생각 가운데, 제한된 가치 가운데 세상 시대 정신의 영향을 받아서 지금 내가 보는 것이 희미한 것이라면 주님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악이 악으로 보이도록 주님 보시게 생각하는 좋은 것이 나에게도 좋은 것으로 보일 수 있도록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기도, 간구, 주님을 찾는 것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다음 시간에 제가 욕심에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의 욕심과 이 미혹과는 과연 구체적인 어떤 연관이 있는가, 그것을 조금 심층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 이 한 주간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빛이신 주님 나의 빛이 되셔서 악한 것이 악으로 악하게 보일 수 있도록 선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보이는 그런 은혜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한 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팀 잠시 나오십시오.